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 수훈 혹은 산상 설교 교석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산상 설교는 지각을 변동시키는 가르침, 번개처럼 정신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서라는 책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5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훼손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미가 있기에 그 율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더 강화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나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함입니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지요. 새로운 나라라고 하면은 nationalism, 국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새 나라라고 해서 이것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민족주의에서 있지 않으려고 어떤 전통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가 아닌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그냥 단순히 지키라는 처방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의 내용을 새롭게 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느냐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내용이 새로워서 놀랄 일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을 새롭게 보시는 시각인 것이죠. 새로운 해석인 것입니다. 명쾌하고 권위가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급진적이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나 그것이 뜻밖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루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에 앞장서신 분이죠.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가 담겨있는 율법, 논리적으로 보면 지킬 수 없다라고 보통 결론이 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엄청난 충격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에 말을 다 잘라버리면은 지킬 수 없다라는 말 이걸 잘라버리면은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전하시려고 산상수훈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법, 법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모세가 전해준 그 첫 번째 율법을 새롭게 예수님이 주신다 해서 새로운 법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표현인 good news, 복음이라는 말은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키기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괜히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금 곁길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어떤 관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초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무한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짚어볼 것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그 끝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 6, 7장에 볼 때는 끝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비가 나고 창수가 일고 폭풍이 불 때 집이 서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더 큰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사역 틀 안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더 큰 틀에서의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의 습관과 방식의 파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하나님의 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설교입니다. 혹은 스피치입니다. 연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한 틀을 집어내보면 더 큰 틀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글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글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섯 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섯 번 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좋아하는 모세 오경이라는 다섯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런 어떤 형식 자체를 봐도 흉내내기에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상입니다. Imagination Extens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듣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고 그 형식을 깨달으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형식이 필요할까? 문헌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었어요. 문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러한 때도 있었고 이러한 때도 있었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 흩어져서 있었을 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다섯 개로 딱 모아가지고 오경처럼 다섯 번의 설교로 이렇게 토막을 낸 것이죠. 그럼 좀 좋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다. 세 번째는 뭐 비유다. 네 번째는 뭐 종말에 관한 것이다. 구분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피치, 설교 다음에 스토리를 집어넣으시다. 그 스토리는 어떠어떠한 사건 중심으로 엮어가는데 주로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방문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스토리로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상법 여기에 있는 형식이든 어떤 단어이든 어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했죠. 지난주에 설교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의도적으로 신명기의 축복을 울림으로써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축복을 울림으로써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거리심 산에서 선포할 율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절반이 거리심 산에서 서서 하나님 순종의 축복을 낭송하도록 모세가 명하세요. 첫 슬라이드를 보십시다. 저기가 왼쪽은 거리심 산이 보이고 오른쪽은 에발산이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세겜이 밑에 동네가 있고 오른쪽에 비스듬한 산, 왼쪽에 비슷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거리심 산에 올라가서 합창을 하게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죄를 지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보시면은 Amphitheater라는 말 표현이 어디 있더라고요. Amphitheater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덕진 곳에 관객석으로 이렇게 앉으면은 가운데 무대를 두고 공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많은 찬양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고함을 치고 외치면은 이게 서로 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울림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베이스로 삼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으면 저주한다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매 7년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며 이 집단적 행동을 되풀이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팔복을 혹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축복 구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팔복.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산상수훈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딱 써놨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개의 저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 개의 축복도 있고 네 개의 축복과 네 개의 저주가 이제 있는 것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델을 따서 누가는 율법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새롭게 하기는 하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한 바대로 예수님이 따라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에 율법과 성전 제의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expect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쿰란 동굴 한번 보실래요? 이 쿰란 동굴은 고고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해 옆에 그 절벽에 사막 지역에 나무는 하나도 없고 돌로 이렇게 깎여 있는 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저기에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개는 잘 안 됐어요. 에센파예요. 에센파.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강원도 선임이 되죠. 산속에 들어가서 한양에 있는 정치에 모든 걸 다 꺼버리고 관계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줄창 지내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글들이 두루마리로 남아있는 걸 그걸 1945년, 46년, 47년, 48년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나라를 기대했을까? 예수님의 삶이 펼쳐지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압제받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는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 연약한 비식민지 사람들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우리가 영화에서 말하는 클라이맥스인데 그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학자들이 이 쿰란 동굴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문서를 보고 알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추방하고 이 권력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글 안에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 이전의 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작업을 지금 이 시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쿰란 두루마리는 성전이 새롭게 될 때, 나라가 새롭게 될 때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대에 정확하게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가르침을 개정하십니다. 바꾸십니다. 율법 교사들이 제사장의 표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적용했겠죠. 당연히 권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 율법이 있다. 너희들 다 지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의 원래의 의도, 원래 하나님의 뜻, 본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공평하심,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에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이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틀어버린 것이죠. 그 비틀은 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른 나라에 먹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구한 말에 실증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부패하고 부정이 많고 거짓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돈을 수상했던 그 구한 말이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얼음감을 때리면 뺨도 이제 대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 법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좀 펴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왜곡된 방식으로 아마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살인은 하지 말라는 걸 잘 지키는데 형제를 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맹세, 거짓, 헛맹세라는 그 헛자라는 단어가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맹세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뱉은 말에 대해 안 지켜도 되도록 비틀어버렸대요. 신명기의 맹세에 대한 계명의 진정한 의도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 거짓 느낌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맹세의 헛자를 빼버리고 아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대답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보복, 원수 갚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히 원수 갚는 것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아말렉을 잘 아십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말렉을 진멸해도 좋다. 없애버려도 좋다. 이 땅에 썰어버려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든지 건드려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다? 엄청난 살륙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엄중한 정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나의 원수 아말렉이면 다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불행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저주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미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애교로 볼 수 있죠. 실제로 기독교 우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 디모나이즈해, 사탄화 시켜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이스라엘 행위에 대한 율법 개정판이 산상수교에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루려 함, 완성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룬다는 히브리적인 그 의미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이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드러낼 때에 자신들도 신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잘 지키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장하시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 세계관을 완전 새롭게 방향 전환하시는데 유대 세계관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문구 중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컨테인되고 여기에 가둬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오늘 저희들 토픽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성전, 율법을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버림, 그것이 유대인들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반경 그 현장을 바꾸십니다. 오늘 꼭 두 가지 현상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쉬운 말 아니에요. 이거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높은 곳에 불을 올려놓으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지혜의 말로 그 말장난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을 제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 미가서의 글을 읽어보겠어요. 미가서 4장 1절 3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은 절대 숨을래야 숨을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사야든 미가 선지자는 이 두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쇼킹한 이 표현을 보셔야 돼요. 너는 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성전이 세상의 빛이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거는 계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발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헛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Imagination Extension. 내가 연상을 이렇게 연결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요금은 레위기의 소금이요 에스겔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제사에 뿌리는 이 소금은, 제물에 뿌리는 이 소금은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 시스템마저도 바꾸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의 시스템이 아닌 이렇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 밟힌다는 것이죠. 땅에 밟힌다. The salt on the earth. 땅 위에 소금 이렇게 하면은 제사가 소금 역할을 못하면 땅 위에 밟힌가? 땅 위에 밟히는 소금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을 시키서 굉장히 끔찍한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소금이 어디에 써야 돼요? 식사를 위한 요리에 쓰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사에 쓰이는 것이 제사. 제사함에 제사의 죄사함. 제가 영상도 발음이라 제자고 제자고 구분이 좀 안 됐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타이틀은 이제부터 산상 수훈, 산상 설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제자들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백 년 묵은 스토리 라인을 뒤집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스토리에 대한 새롭고 급증적인 개정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적으면은 예수님은 이렇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을 해석을 시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제가 언급을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아주 길게 5장 6장 7장 다 하셨대요. 그래서 다 행하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춘을 반석 위에 놓은 것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끝낸다는 것이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죠.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대인들에게 시온산 위에 성전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The Rock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Rock인데 자 우리 현대 건축 그 테크닉에 의하면 돌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돌 위에 지은 집이 다른 집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의 집인데 그 무너질 리가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절대 안 무너진다라는 유대인들의 정신성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신성리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하다 그냥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절대 안 무너져 우리는. 설마 하나님이 자기 집을 무너뜨리겠느냐. 이 정신성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설마 무너지랴 무너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바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혹은 성전을 대체한 유가 있잖아요. 유. 그런데 유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말은 이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바위를 생각할 입장이 아니고 유, 너희들, 제자들이 생각할 입장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해서 못 지키면 넘어진다라는 것 뜻이라. 우리는 그냥 옛날 이 해석할 때 그냥 뭐 해석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했기 때문에 아 너무 쉬웠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주석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야 이게 이 말이구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무너졌어요. 로마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에서 무너진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당시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 말 뜻을 모를 리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반석 위의 집, 폭풍 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이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우리를 대입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치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반석 위의 집과 같다. 예수님은 이 해석의 변화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무너짐이 없다라는 선을 하시는 너무나 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율법, 뉴 토라인 것입니다. 옛 성전과 옛 율법이 명하는 제사 시스템이 앞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개명은 건들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기존에 무너짐이 없을 것이라는 정신 승리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 기존 시스템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엄청난 도발입니다. 그걸 유대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인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락 때문에 예수님을 어큐즈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21세기에 올랜도에 한국에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동시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믿음의 천국 시민이